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쪽이 되겠고요.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 가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과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그 현대의 분석 철학자라고 하는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쓴 것들을 보면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그 전기에는 이제 언어를 그림 이론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글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어느 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언어는 세상의 사실을 비추는 그림이다. 이 정의는 언어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림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예, 이거는 그냥 shut up이 아니고 단순히 함부로 말하지 말라, 뭐 혹은 모르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이제 언어가 아니고 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 영역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 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연을 볼 때에도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침묵하면서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이 정의인 거거든요.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신앙은 우리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언어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높은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을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글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일대기를 보면 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재벌가의 가문에 태어납니다. 이제 금수저라는 얘기죠. 그런데 철학을 하면서 그의 삶을 그냥 돈이 많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모든 유산들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가서 교사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원사로 일하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조리사로도 일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철학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이렇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냐 끊임없이 노력했던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철학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도 책을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제목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망치를 들고 왜 철학을 합니까? 망치를 들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패턴을 부숴야 된다는 얘기고 망치를 들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익숙함을 깨부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학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그 철학과를 지원하는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죠. 우리가 돈 버는 것에 대하면 너무 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문, 그 문학, 뭐 철학 이런 것이 인생의 또 지표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철학한다고 할 때 말리지 않기를 주로 추원하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고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신앙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지식적인 주님을 안다거나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종려 주일에 오늘 그 아가페 찬양이 너무나 와닿는 부분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본문을 이제 왕의 대관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관식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이전 통치자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통치의 개념으로 그에게 왕관을 씌워 이제 새로운 통치의 날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대관식의 장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부터 시편 118편은 이게 이제 왕의 대관식에 올리는 시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때마다 유대인들이 암송하다시피 하는 것이 시편 118편인데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과 굉장히 짝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느 주석가가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심으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한다. 아, 놀라운 찬송이죠. 5절로 내려가시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면서 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은 왕의 대관식과 딱 어울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왕과 걸맞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강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본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대관식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관식과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의 언어나 행위가 주변의 사람들이 담을 수 없을 만한 행태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는 말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막 지금 뭐 악기와 종려나무 막 그래서 이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잔뜩 기대했는데 주님이 가 끌고 오라는 것,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 누구한테 가야 되고 왜 하필 나귀입니까? 아니 저기 좋은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는데 왜 하필 나귀입니까? 이게 막 혼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아시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쭉 보시면은 마태가 기록할 때 주 혹은 왕 이걸 잘 쓰질 않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가 쓰시겠다라. 이제 비로소 나의 모든 이 지상생활을 완성하는 마침표를 짓고 내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니라 하고 그의 주재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현장에 있던 마태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주님, 왜 하필 낙입니까? 아니, 가장 힘센 말 말고 조금 건장한 말이면 안 됩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당신 모셨는데 좀 창피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의 권력이 보면은 이 고대 근동에 이 왕의 힘은 나타내는 것은 말이었거든요. 가장 힘센 말, 큰 말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 타고 막 사진 찍잖아요. 나는 좀 조금 약간 그 걱정되는 게 저 위에 그 김주애가 그 흰말 타고 다닐까 봐 저는 참 좀 요즘에 좀 힘들어요. 김주애 알아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가져오라는 사건이 그때 당시에 마태가 이해하지 못했었고 당황했었는데 이제 마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막 생겨나면서 비로소 마태가 예수님의 그때 말을 깨닫습니다. 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세상이 원하는 강한 파워 게임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그렇게 오시는 거였구나 하고 글을 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세상의 왕과는 달리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다. 보라.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 왕은 첫 번째 공의로 오시며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며 세 번째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분이시구나. 마태가 이거를 깨달은 거죠. 아, 스가랴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칼과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싸우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강한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자비로운 지역 혹은 백성을 다스릴 때 평화조약을 맺어갈 때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구나. 마치 주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원리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기대를 뒤집어버리는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오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잔뜩 전 세계가 중동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한 대 때렸더니 맞은 애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두 대 때립니다. 두 대 맞은 녀석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 대 때립니다. 세 대 맞으면 네 대 때립니다. 무슨 논리죠? 힘의 논리입니다. 강함으로 밀어붙이니까 저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자기네들을 때린 그 민족을 이를 갈고 그냥 전쟁의 전쟁으로 포화의 포화 속으로 갑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은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더 강한 폭탄으로 떨어뜨리면은 그들이 무릎 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매한 인간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가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있는 이후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만이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끊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겸손인 것이죠. 민족과 민족, 나라 민족과 달리 여러분 개인의 갈등, 개인의 싸움, 한 주간에 마음 불편했던 일이 많으시죠? 없으십니까? 부대낌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 부대낌이 많습니까? 강함으로 다스리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논리는 무엇이죠? 부드러움으로 딱딱함과 완고함을 이기는 방법.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는 것,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 주님의 통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강한 무기들, 여러분의 주권들을 내려놓으시고요. 겸손으로 무장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관계와 가정에 주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셔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겸손하셔야 돼요. 아셨죠? 강한 언어로 누르면 애들이 튑니다. 강한 언어로 힘으로 압박하면 나중에 복수합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야 합니다. 그림 하나 보시고 계속 설교할게요.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게 벳바게와 예루살렘은 한 3km 정도가 되니까 그냥 평범한 거리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는 뭐 영어로 하면 Save us, we pray 이거 뜻이거든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저들의 노래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강하게 통치하셔서 저 로마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Save us, we pray.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왕이여. 이게 종려나무의 저들의 함성 소리인데 저들의 호산나라고 하는 그 개념의 언어로 주님을 묶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다 배반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호산나의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좁은 언어로 주를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미스테리한 인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인물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도대체 그가 누구냐? 라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아니냐? 나귀 새끼를 탄 거 보니까 저는 왕은 아닌 것 같고 선지자 아니냐? 뭐가 또 묶이는 겁니까? 선지자로 보는 예수로 그의 언어로 예수로 인하여 또 묶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바로 왕좌에 가셔서 왕좌를 통치하신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곧바로 성전으로 가세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쳐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가장 화가 나셨던 장면이 여기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의분인데 이 정도까지 화가 나신 것은 주님이 완전히 그냥 단디이긴 막 내가 제대로 한번 교육하겠다. 이게 선지자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주님 눈에 볼 때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저들의 행태가 예수님 눈에는 강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부당이익을 취급하는 그것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자기 멋대로 다 살고 부조리하게 살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살다가 잠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자기의 모든 죄를 그냥 제사에다 제물에다가 맡기고 전제는 참된 회개와 참된 무릎 꿇음, 참된 참회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패스를 하고 또다시 강도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눈이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강도가 아니냐. 주님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형태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나 부대낌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을 웃기거나 여러분의 마음 편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여 마음이 찢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만을 들으려고 오시는 것은 강도의 속을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일만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병들이 치료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화면을 보시면 이 기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테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팔랄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 기도라는 어원은 중재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소원의 간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의 선택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푸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으로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리고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나의 불의를 회개하고 나의 굽은 생각과 행동과 패턴을 주의 성령으로 치험을 받아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래야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재탄생, 재활용, 재사용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있었어요. 마치 이곳은 정비소와 같은 것이에요. 벼를 추수하여서 볏짚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정비소에 와서 탈곡을 하고 껍데기를 깎아내는 통하여서 맛있는 쌀밥을 먹듯이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터프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자체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부족한 인물들 아닙니까? 아멘을 하시면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교회와 산의 말씀으로 깎이고 또 벗겨지고 교회의 기능이 여러분의 마음의 더러움을 다 주 앞에 쏟아내고 정결한 마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여지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기능. 주님께서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신 것이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평생 동안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천국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 입에서 터지는 찬송이 성전의 정상적인 기능인 것이에요. 그래서 테필라의 마지막 기능은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적 완성을 이루신 주님 묵상함으로 여러분이 성전을 나가실 때 찬송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려드릴 메시지가 있어요. 이 118편을 제가 주중에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신방 가는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118편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마치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찬송을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렇게 찬송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왕은 그 정도의 왕이 아니신 것이죠. 보세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의 어원입니다. Save us we pray.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출발을 해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당신은 진정한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간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난의 구절입니다. 밧줄로 절기재물을 제단뿔에 멜지어다.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해석을 잘 못합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봐도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왕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주석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약의 절기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결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은 유월절 의식이죠.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리허설도 없이 의식도 없이 폭발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실제가 예수님이 그분의 상징과 그림자를 뚫고 나온 그 주간에 종려 주간에 제단의 뿔은 십자가의 팔이 되었고 절기 자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발견했습니다. 제단의 뿔은 십자가의 팔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림을 잠깐 보시죠.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의 형태입니다. 저기 번제단에 네 뿔이 있어요. 네 뿔은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뿔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역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가 제단에 와서 저 뿔을 잡아서 살아나는 것을 느껴지시죠? 그거 아시죠? 자,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피난처를 상징해요. 자, 두 번째 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저 제단 뿔에다가 나중에 제물에 바쳐진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 피를 바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류의 죄의 용서의 상징입니다. 제단 뿔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적 대제사장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밧줄로 꽉 묶으시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제단뿔에 발려져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향연이 마지막 유월절 제사의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입성케 하심으로 성전에서 제단에 드려진 제물되어 마지막 대제사장직을 완성하는 마침표인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추함과 더러움과 마음의 상태와 갈등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제단뿔에 꽉 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아요. 그래야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나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나의 의지로 여러분의 억울한 부분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 나와 제단뿔에 누워계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제단뿔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여러분의 상함과 아픔을 치유하실 진정한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이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선포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18편의 마지막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말굴간에 나신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평화가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 동안 그분을 따라 겸손으로 사역하고 겸손으로 관계를 맺고 겸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